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제 6장 7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전부 구약성경에서 인용된 부분이라 제가 구약성경을 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리 겁먹지 마시고 수수께끼로 무슨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풀려고 시도만 안 하시면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드시고 드디어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 이 일곱 재앙의 부분을 읽으실 때 단순히 역사적, 시간적 순서로 배열이 된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계시의 내용이 그렇듯이 반복적이며 점진적이며 점층적이며 점강적인 기법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잘 보시면요. 인의 재앙에서는 땅의 4분의 1이 재앙으로 피해를 입고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다 날아갑니다. 대접재앙에서는 전체가 멸망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재앙의 색채와 인상이 점진적으로 더욱 짙어지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바로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천국잔치, 성전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들어가는가를 이렇게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도 바로 그렇게 점진적이며 반복적이며 점층적이며 점강적인 기법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마치 바로가 꾼 꿈 이야기 같은 거죠.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고 드디어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구해주겠다 그래놓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때에서야 요셉을 기억해내고 바로에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바로 어떤 꿈을 꾸었느냐. 일곱 마리 살찐 소가 있고 일곱 마리 마른 소가 있는데 이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꿈을 꿨냐면은 세약한 이삭 일곱 개가 있었고 살찐 이삭, 실한 이삭 일곱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약한 이삭이 실한 이삭을 잡아 먹어버렸단 말이죠. 자, 이렇게 꿈이 두 개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두 가지 이야기로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가지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강적이며 점층적이며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요한이 그러죠. 이 꿈을 해석할 때 왕이여 이 꿈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해 풍년이 들고 일곱 해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성경은 그 두 가지의 꿈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단 말이죠. 이 나팔재앙, 인해재앙, 대접재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우리 독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진적이며 반복적인 기법으로 종말에 나타나는, 종말에 일어나는 재앙을 기록한 거예요. 그 재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래에 언제 일어날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일곱 나팔이 등장하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일곱 인이 일곱 나팔을 이렇게 물고 있고 일곱 나팔이 일곱 대접을 이렇게 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곱 인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세대주의적인 사고를 다 버리세요. 저랑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 세대주의적인 사고를 다 버리세요. 저는 성경 안에서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일관성을 갖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복음으로 일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이 계시록을 수수께끼로 풀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대입해서 풀려고 한다든지라는 시도는 다 버리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대주의 해석이 좋아, 666은 바코드야, 2만만은 중공군이야, 그렇게 해석하고 싶으시면 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랑 공부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복음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풀 거니까 여러분이 세대주의적인 사고는 다 깨버리시란 말이에요. 먼저 이 일곱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4 플러스 3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먼저 말탄자 넷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섯 번째 인부터는 마치 TV 화면이 바뀌는 것처럼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나팔재앙도 마찬가지고 대접재앙도 마찬가지예요. 4 플러스 3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곱인의 재앙 중에 처음에 이 네 재앙에는 모두 말탄자가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처음에 백마를 탄 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 인에서 붉은 말, 세 번째 인에서 검은 말, 네 번째 인에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한다 말이죠. 이 말 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제가 이 계시록을 강해를 할 때 한 15권의 주석집을 보거든요. 그런데 다 틀려요. 그 말 탄 자는 예수다,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아니다, 천사다, 어떤 사람은 목사다, 선지자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요. 제 견해로는 그 말탄자들이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그 말탄자들이 등장을 함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수께끼로 풀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요한이 성경을 왜 기록했다라고 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생을 갖게 하려고 성경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교훈 삼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가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 하실 때도 엉터리로 헛다리 짚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탄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거기에서 주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시란 말이에요. 먼저 요한이 이 말탄자들이 등장하는 부분을 구약의 어디에서 인용을 했는지를 찾아보면서 차근차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의 정체가 나오죠.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기서 말탄자들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탄자들이 무엇을 하던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두루 다니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무엇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걸까요? 이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이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경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예요. 아직도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망한 이후죠. 그렇지만 516년까지를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라고 그렇게 해두자고요. BC 931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죠.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다고요. 망한 다음에 아수르가 혼합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들이 피가 더러워져서 그 전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대 사람들이 개 취급도 안 했다 그러죠. 근데 남유대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때 끌려간 거죠. BC 538년에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게 또 망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귀향을 시키는데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요. 그때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으로 불리게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신하들이 그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어요. 그때에 나타나가지고 분연이 일어나서 너희들 성전 재건해야 된다라고 독려하고 재촉을 한 사람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예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처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도 역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을 당하던 시기에 그 말탄자들이 세상에 보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가지고 땅에 두루 다니면서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전하던 메신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탄자가 어떠한 존재인가? 아, 메신저라고 하는데 그게 천사인가 사람인가 목사인가 그런 것에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 말탄자들이 무엇을 전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탄자들을 어떤 존재로 이해를 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그 말탄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편이 훨씬 성경의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천사냐 사람이냐 거기에는 관심을 안 두셔도 성경 해석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1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그러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빨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스가랴서가 전체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타락, 심판, 구원, 천국잔치의 이 개념. 그러니까 천국잔치가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한 번 완성이 되죠. 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사사기부터 또 폐역하고 타락하죠. 사사기부터 쭉 가가지고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죠. 거기서 또 한번 끝나는 거예요. 또 역대기부터 또 타락해가지고 난리들 치죠. 그런 다음에 쭉 가가지고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또 한 번. 거기서 성전이 또 재건이 완성이 되잖아요. 에스더서가 나중에 잔치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또 한 번. 그리고 시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우리가 수요일날 그 시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부터 니네들 그러면 혼난다. 그래가지고 학계 스가랴 다 누구예요? 성전 재건 때 활동하던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이고 그 작은 주제들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구약에서의 성전의 개념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지만 계산해보세요. 586년에 남유대가 망했는데 538년에 포로 1차 귀환이 있었다고요. 2차 귀환이 457년이에요. BC. 3차 귀환이 444년이란 말이에요. 70년 아니죠. 근데 왜 바벨론 70년이라고 그러냐면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는 스가랴서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빨리 완성해 주십시오. 빨리 그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그 징계에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탄자들이 똑같이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 이 일곱 인의 부분에 보면 똑같은 기도가 나오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 왼수들을 그냥 놔두어서 우리의 기도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원수 갚아주세요. 그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빨리 완성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스가랴서에서는 빨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세요인데 계시록에서는 빨리 저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세요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심판과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탄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재앙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메신저 혹은 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재창조의 내용이 적힌 책을 여시는데 그 인을 떼시는 족족 재앙만 나옵니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책은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라면서요. 근데 인을 떼는데, 책이 열리는데 왜 재앙만 나와요, 자꾸? 그걸 해결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재앙에 함께 노출됩니다. 왜 그 재앙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노출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7년 대환란 전에 교회는 다 휴거되고 이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당하는 거다. 그랬으면 오죽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앙에 같이 던져져요. 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여러분의 삶에 재앙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환란이 닥칠 때 아,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 14장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카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자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 뭐예요? 계시록에 인이 떼어졌을 때 일어나는 재앙들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내려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남은 자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아예 그 재앙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을 함께 받는데 그들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수없이 지진, 기근, 해일,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을 계속 겪어요. 911 그때 쌍둥이 빌딩이 폭파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죽었다고요. 그런 일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거기에 대한 목적을 알고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 됨에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어렵네요. 조금만 더 같이 가보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근데 그 재앙이 얼마나 엄중하고 철저한 것인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일컬은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식들마저도 거기서 건져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22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재앙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함께 당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고 나머지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재앙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임하는가? 스가랴서 6장 1절로 가보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여기도 네 말이 나오고 병거가 나와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얘네들도 두루 다녀요. 여기서도 똑같이 네 마리 끄는 병거가 등장하고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재앙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1절 보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 그래요. 이 두 산 사이가 바로 이 네 명의 말탄자가 누구인가, 그 말탄자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두 산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스가랴서 14장 1절로 가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니까 그 감람산이 둘로 갈라져요. 그 갈라진 두 산 사이, 그 골짜기로 모든 백성들이 도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두 산 사이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주 감람산에 오르시는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죠. 그것은 이렇게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일부러 그곳의 지명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에 관한 강화를 하시죠. 그리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주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한 군데만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as usual, 습관을 좇아. 습관처럼 가시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그 감람산에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두 산 사이,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해요. 솔로몬의 성전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기둥을 통과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는 자, 즉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두 산 사이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산이 어디 나오죠? 신명기 11장에 나오죠? 신명기 11장 26절로 한번 가볼게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율법을 안 지키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두 산이 나오죠. 하나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다른 하나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에요. 이 구절을 근거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남유대 사람들이 제사드리러 못 오게 하니까 이 구절을 근거로 여기가 진짜다, 축복의 산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가랴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심산이 아닌 골짜기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기서 살게 된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심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의 산이라고 그랬죠? 타락한 인간은 절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 골짜기는 뭐예요? 축복의 산, 저주의 산 가운데는 뭐예요? 축복과 저주가, 재앙이 공존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거기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재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그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의 완성에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8절 보세요.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여기서도 말탄 자가 어디 있어요? 골짜기 속에 있죠. 그런데 이 골짜기, 메추라라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 44장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27절에는 그 두 산 사이, 골짜기, 메추라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러죠? The water is deep. 그래. 메추라, 골짜기, 그 두 산 사이가 바다의 깊은 곳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NASB를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탄자가 골짜기에 서 있고 그들이 그 골짜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다의 깊은 곳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의 깊은 곳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죽음, 저주, 심판, 재앙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그러죠? 음부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빠져서 수장될 때도 그 깊음, 그 골짜기, 메추라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3절 보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품에 내렸도다, 그러죠. 그들이 애굽 군대가 돌처럼 음부로 죽음으로 가라앉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재앙에서 건져 올려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재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22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도로 나오게 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넣겠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창조해내시기 위해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살 거 아닙니까? 심판과 저주로, 재앙으로 죽이시는 거예요. 그걸 역창조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는 이유인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니까. 예레미야 31장 3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끌고 갔는데도 이들은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고 다시 살리는 방법밖에 없구나. 33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인트루전, 뚫고 들어가서 죽여버리고 새 인간으로 만들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공존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첫 창조 때도 그런 힌트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디 있어요? 깊음 위에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Upon the face of the deep, 그런다고. 창조의 보증으로 서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 계세요? 깊음 위,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새 창조는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0절 보세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노아의 홍수로 죄인들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다 죽어요. 그죠? 다 죽어요. 홍수로 다 죽어요. 그 기품 속에 다 빠져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홍수를 경험하지 않나요? 경험해요. 근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가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재앙과 저주와 심판의 이 땅에서 함께 공존하시면서 그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다른 이들에게 내려지고 또 나에게 내려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배우시는 거예요, 자꾸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꾸 이해하게 되고 살아나는 거고 다른 자들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살다, 죽다라는 뜻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국어사전의 개념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재앙과 그러한 저주와 그런 심판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삶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아, 그래서 나에게는 그 십자가가 꼭 필요한 것이었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기서. 창세기 8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 창세기 1장의 첫 창조 때 쓰였던 단어를 모든 코로 기식하는 생물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쓰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새 창조는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죽음이에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보세요. 똑같은 단어들이 쓰인단 말이에요. 첫 창조 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심판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과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사이의 골짜기로 피해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곳은 재앙과 심판이 여전히 있는 곳이지만 그 모든 것은 새창조, 재창조의 한 과정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옛 성품, 육신, 경향, 사륵, 집착, 중독, 통제 성향, 자기 방어 이런 것들을 죽여버리는 역창조의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이, 완전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삶에도 똑같이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시켜서 임봉을 떼시는데 그곳에 재앙만 가득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거예요. 새 창조를 위한 역창조인 거예요, 역창조. 여러분은 이 땅에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또 늘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불치의 전염병들의 악인들과 동일하게 노출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 안 걸릴 줄 아세요? 여러분도 걸리세요. 여러분들은 전쟁 경험 안 하실 것 같죠? 여러분 LA에는 태풍이 닥치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경험해본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시거나 지켜보시면서 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저런 불쌍한 사람들이 생겨? 그런 식으로 원망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허리케인 카타리나가 휩쓸고 간 뉴올리언즈를 보면서, 쓰나미가 휩쓸고 간 푸켓이나 인도네시아를 보면서, 또 며칠 전에 순례 행진하다가 깔려서 죽은 이라크의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을 경험하시면서, 아,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무시무시한 거구나. 정말 최후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닥치게 되면은 저런 모든 재앙을 다 보탠 것보다, 거기에 억만 배를 곱한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덮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태풍 하나가 도시의 80%를 날려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한 곳에 쏠려버린 그 진노의 불길은 얼마나 무시무시할 것인가. 아, 그리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는구나.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재앙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진짜 나타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그 종국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저주 속으로 지금 급격히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아, 시간이 없다.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그런 저주 속에 떨어져야 하는 자들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냐.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안전과 내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저렇게 바람 한 번만 불어도 물에 다 잠겨버릴 것들이구나. 그냥 불에 다 타버릴 것들이구나. 아, 그런 거 하나하나 놓자. 그리고 나의 영원한 그 목적지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러한 재앙들이요,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나도 거기로 빠질 뻔했는데 예수님이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니. 아니 나를 위해서 그걸 다 받으셨단 말이야? 그런 거구나. 십자가는 거기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십자가구나. 아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구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재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내리는 재난은 두 가지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로 또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정결케 하는 성화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아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고 났더니 만사 형통이야. 걸렸던 병도 그냥 낫더라.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옛사람을 죽이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 보세요. 또 실려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18명이나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재앙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쫄딱 망한 사람들을 보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죽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 저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나 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회개치 않으면 저거보다 억만배도 무시무시한 저주 속으로 떨어질 뻔한 자들이었는데 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거야? 감사하다. 그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까지 해주시잖아요. 설명까지. 왜 여러분의 삶에 재앙과 재난과 고난과 환란이 있어야 되는지 조금 클리어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할 것은 그 인봉을 누가 떼시는가를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책의 인봉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분이 주어예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재앙일지라도 우리의 유익인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어버리신 그분이 떼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떼시겠냐고요.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서 나도는 유사품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니까 참 여러분 표정도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이네요. 이게 본사에서 직접 내려온 거예요.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언제 썼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첩을 거느리고 또 그 첩들이 데리고 온 우상을 자기가 섬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고통 속에서 아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왕은 말을 많이 갖지 말고 금은보화 많이 갖지 말고 여자 첩들 많이 갖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거 다 했다고요. 그래놓고 괴로워했다니까요. 그래놓고 하, 아니구나 다 헛된 거구나. 솔로몬이 된 것은 그러한 고통을 겪은 다음에 솔로몬이 된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된 것은 물맷돌로 골리앗 쳐 죽였을 때가 아니라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상한 심령이 되어서 아 나는 이런 자군요 하나님 괴로워한 그 과정을 통과해서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너무 잘해주는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큰 도움 안 돼요. 자랑하지 마세요. 아, 우리 와이프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가 그 남편 지옥 가게 만들려고 그냥 놔두는 걸지도 몰라요. 나쁜 새끼 그러다가 지옥 가라 이렇게. 왜냐면 말려줘야 이 사람이 사람이 될 텐데 하도 그냥 미우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못하게 하죠. 맨날 술 처먹고 새벽 4시, 5시에 들어오는데 그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훈련 교관도 있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재앙 속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재앙이 닥쳐올 때 맞서세요 여러분. 그리고 죽으세요. 반드시 우리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죽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왜 애굽에서 60만 명의 장정이 나왔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새 사람 6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냐고요. 교회인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야 인생에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 죽음에 어떻게 만사형통이 행복이 기쁨이 어떻게 여러분의 죽음에 일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무엇에 의해 구원을 받았으며 또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이 설교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절대 이단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Saved from what?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당하는 재앙, 고통,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Saved by what? Only by grace. Saved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공부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상주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훌륭한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인간도 저렇게 변해가냐. 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변해가시면서 궁극에 가서는 그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척 들어가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 지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오는 재앙이나 재난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이게 이해가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 내 목표 지점인 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골짜기에다가 지금 나를 갖다 놓고 계시는구나. 근데 거기가 구원의 장소구나. 내 말탄 자들이 거기서 나와서 심판과 저주와 재앙의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힘들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엉터리 같은 기독교에 속지 마세요. 유사품에 속지 마시고 본사 직송 진리를 성경을 의지하셔야죠 여러분. 왜 주님이 인을 떼시는데 재앙이 쏟아지는지 이제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